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예술을 통해 삶을 치유한 작가 쿠사마 야요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위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 침대 위의 미술관 37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코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네. 네, 다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잘 지냈죠.
네, 그러면은 오늘도 네, 그러면 첫 코너 베개배구 전시 듣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전시 소개를 할 전시는요, 쿠사마 야요이의 A Dream, I Dreamed 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대구에서 하는 전시였고 네. 그때는 나라님이 소개해 주셨죠. 네, 그때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쿠사마 야요이의 삶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왜 이런 작품들이 나왔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서울에서 하는 전시이고요. 네.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5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한 달여간 전시가 진행이 되네요.
네네.
쿠사마 야요이 하면은 네. 좀 오래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게 조금 기억이 나는데 네. 점 도트 무늬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작가였어요.
그쵸. 한번 보면은 잊을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성향을 가진 작가인데요. 그 외모에서부터 아주 독특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네. 한번 보면 누구든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쿠사마 야요이가 요즘 다시 핫하게 이슈가 되는 작가인데 나이가 85세라고 합니다.
85세요?
굉장히 늙으신 나이죠. 이런 말 해도 되나?
연세가 근데 실제로 됐어요. 사진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이분이 밖에 다니실 때 꼭 화장과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목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연세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죠.
지금 그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엄청 새빨갛게 염색한 단발머리에 얼핏 보면 가발 같아요.
네, 가발이.
입술도 굉장히 새빨갛게 칠하시고 눈은 파란색 아이라이너로 아이섀도우로 이렇게
잘 안 쓰는 색깔인데
그쵸. 칠하시고 그리고 빨간 옷도 빨간색으로 옷을 입고 계신데 하얀색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짜 얼핏 봐도 아이 범인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시네요.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쿠사마 야요이의 초상 사진이고 나라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일본의 대표적인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팝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죠. 회화랑 조각, 콜라주, 설치, 퍼포먼스, 영화, 그리고 패션과 출판에까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85세의 나이지만 외모부터 아주 독특한 분인데 화장과 의상을 갖추기 전에는 절대 촬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촬영하거나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 스스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연예인 같은 포스가 느껴져요.
그렇죠. 쿠사마 야요이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1929년 일본 나가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29년. 네. 29년이면 이제 막 전쟁이 시작하려 하던 그 즈음이죠. 굉장히 약간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노는 일본의 지방도시인데 좀 폐쇄적인 지방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그 쿠사마의 집은 그 나가노 지역에서도 유달리 더욱 보수적인 집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가부장적이고 느낌 있는 집이었겠죠. 쿠사마 야요이는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10세 때부터 벌써 정신착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환영을 보기 시작하면서 발작과 착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쿠사마 야요이의 정신 착란 증상에는 원인이 있었는데요. 바람기 다분한 아버지에 대한 화풀이를 자식에게 하던 어머니의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쿠사마 야요이의 상태를 병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특히나 그 시대 때는 정신병이라고 좀 생각을 잘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꽃밭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에 막 꽃들이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그런 착각이 들었다고도 하고 집 식탁보로 쓰던 그 테이블보에 있는 빨간색 전무늬가 세상 모든 것에 이렇게 번져나가는 듯한 그런 착란 증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약간 착란 증상이란 게 예전에 옛날에 고우도 그런 증상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쵸.
뭔가 약간 헛것이 보인다거나 이런 그런 거를 예술로 승화를 시켜서 좋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증세가 보였다면 되게 힘든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희가 블로그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면은 연필로 스케치를 한 그림이에요. 어떤 여성 한 분이 눈을 감고 되게 단아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 얼굴과 배경이 모두 점이 찍혀 있어요.
이 그림은 쿠사마 야요이가 정신 착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10세 무렵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눈을 감고 있는 단아한 여인을 연필 스케치로 그린 그림인데 이게 쿠사마 야요이의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점이 찍혀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땡땡이 모양이 물방울 모양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물방울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였던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그런
거네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어떤 느낌이지? 약간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아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그런 분이셨겠죠. 이렇게 그 즈음부터 보이기 시작한 도트 무늬가 쿠사마의 인생에 걸쳐 거대한 소재가 되는데요. 그 작품의 중요하고 유일한 소재죠. 환영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던 쿠사마는 23살 때 시민회관에서 열린 전시에서 정신의학 교수인 니시마루 시오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박사에 의해 자기의 증상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되었다고 해요. 23살이 돼서야.
23살이 돼서야.
그래서 쿠사마 야요이는 미술이 아니었다면 난 오래전에 자살했을 거라고 예술은 죽음을 대신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쿠사마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으니 집에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아무래도 더 보수적인 집안일수록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반대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도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분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반대가 안 그래도 강한데 너 시집이나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쿠사마가 이제 해외로 도망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토로 유학을 했는데 일본 미술계 자체가 워낙에 보수적이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또 반발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 당시 미술의 중심지는 프랑스 파리였다고 합니다. 그 팝아트가 시작되기 전에 뭐 인상주의 때부터 그 이후까지 미술의 중심지는 파리였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파리로 가려고 했는데 심지어 프랑스의 대통령인 르네 코티에게 편지를 쓰기까지 했대요.
뭐라고요?
잠시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선생님, 저는 당신의 나라를 보고 싶어요. 프랑스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다네요.
그냥 그게 편지의 내용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구조신호 보내는 거
그쵸.
살려주세요.
절박함이 무서워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심지어 이 대통령이 답장까지 준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고맙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대요.
되게 형식적이네요.
그런데 이제 쿠사마는 그런 답장까지 받았지만 불화의 장벽을 느끼고 대신 뉴욕으로 가기로 합니다.
아, 근데 뉴욕으로 간 게 되게 잘한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술의 중심지가 그 이후에 뉴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불화의 장벽 때문에 바꾸게 됐다니.
근데 그 유학을 가게 되면은 언어란 게 되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예술을 하면은 배우면은 일단은 예술가들은 자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말로 꼬드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남들보다 그거를 하기 그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이 많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언어란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쿠사마는 프랑스 말고 이제 다른 곳에 가야겠다 싶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중국 책방에서 본 미술책에 있던 미국 유명 여류 작가 오키드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컨택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프랑스 대통령한테도 컨택을 했는데 딴 사람에게 못하겠어?
실행력이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6시간 기차를 타고 동경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인명사전에 있는 오키드의 주소를 찾아내서 화가로서의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죠. 심지어 오키드도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대요. 이 답장이 계기가 돼서 쿠사마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데요. 1957년 27살의 나이에 뉴욕에 가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저도 약간 이 쿠사마 야요이가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처음에 되게 시작할 때 저는 학교를 계속 지방에서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쪽 지방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그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분한테 편지를 써서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때.
그런가요?
어떤 여자 작가분이었는데 그분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뭐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가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아,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그런 메일 되게 많이 받 될 거예요. 근데도 되게 귀찮아 안 하시고 메일을 진짜 성심성의껏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자기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오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런 메일 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답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분의 답장이 안 보내졌으면 저는 되게 상처를 받았었겠죠. 그래서 그렇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사마 야요이는 이렇게 뉴욕에 오게 됩니다. 뉴욕에 정착한 후에 뉴욕의 젊은 화가들인 마크 로스코, 앤디 월, 로날드 저드 등과 아주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과는 그룹전도 자주 했다고 해요. 이분들은 정말 현대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분들이죠.
그렇죠.
앤디 월 같은 경우는 하루는 쿠사마 야요이의 작업실에 딱 와가지고 어떤 작품을 딱 보더니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앤디 월의 전시회에 쿠사마가 가게 됐는데 거기에 자기 작품이랑 비슷한 작품이 있는 거예요.
아, 참고로 한 거야? 그러면 쿠사마 야요이
참고로 한 건지 베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내 작품 베꼈다고 막. 근데 약간 앤디 월의 사업가적인 면모를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쿠사마 야요이가 그때 약간 미국 미술계에서 쿠사마 야요이가 약간 소수 축에 속했는데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어떤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그 미국의 미술계에 주류들은 백인 남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심지어 아시아인이고 심지어 여자였으니까 쿠사마 야요이가 어떤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을 만한 굉장히 독특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잭슨 폴락이라고 잭슨 폴락의 그런 작품들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쿠사마가 묻혀버리게 된 거죠. 잭슨 폴락은 이렇게 물감을 흘려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죠.
액션 페인팅으로.
그런가요?
근데 또 그 이후에 미국에서 선택한 다른 작가는 앤디 워홀이었거든요. 근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하던 말이 약간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아. 그런 약간 비난의 쪽의 말은 아니고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네. 미디어가 네. 앤디 워홀을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밀어줬다. 밀어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잭슨 폴락도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게 그때 미술이란 게 예전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있을 때는 미국에서 당시 그렇게 막 내세울 만한 작가가 없었대요. 근데 잭슨 폴락이 딱 나오니까 남성이고 이게 물감 흩뿌리면서 하니까 되게 새로운 작업 방식이잖아요.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작가 자체가 미국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의 아이콘으로 내세울 만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이었죠.
그 사람 팍팍 밀어서 뭐 이 다음에 뭐 뉴욕이 중심지로 오게 되는데 그 역할을
잭슨 폴락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앤디 워홀이 된 거군요. 현대 팝아트에 영향을 준 게 쿠사마 야요이라고 하던데 쿠사마 야요이 작품 보면 굉장히 정신 착란 증상 때문에 약간 강박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에서도 어떤 것이 반복된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앤디 워홀이 그렸던 팝아트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대 미술 팝아트에 영향을 준 사람이 쿠사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현대미술 팝아트는 앤디 워홀이라고 입구를 앤디 워홀을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이
그런 생각을 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어울려 다녔던 것도 있고 작품이 비슷했던 것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1960년대 뉴욕에 데뷔했고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잭슨 폴락의 그늘에 가려졌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젊은 작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실제로 오노 요코는 자신이 쿠사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죠. 그 오노 요코는 비틀즈의 멤버.
네, 존 레논의
부인이죠.
되게 엄청난 개미.
개미?
개미.
개미? 무슨 개미?
존 레논이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두고 뭐 오노 요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자들과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제 오노 요코에 완전히 꽂힌 거죠. 존 레논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락밴드가 되고 어떤 여자랑도 자기가 잘 수 있었다고 어떤 예쁜 여자, 진짜 아름다운 여자로 다 잡았지만 요코만큼 똑똑한 여자는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네. 두 사람의 예술적인 코드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틀즈가 해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오노 요코가 또 있었어요.
네. 오노 요코가 사람들한테 비호감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죠.
그렇구나.
근데 오노 요코의 아티스트적인 면모로서도 좀 훌륭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존 레논이 그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쿠사마가 뉴욕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게 오노 요코를 저격한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잠깐 읊어드릴게요.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누구의 명성에 기대지도 않는다. 나는 나의 재능만을 믿는다. 라고 말했대요. 이게 오노 요코가 존 레논과 결혼을 하면서 급 유명해진 면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쿠사마 야요이가 지금 결혼을 했나요?
쿠사마 야요이는 네. 이제 뉴욕에서 살 때 뭐 네. 다양한 예술가들과 연애를 했대요.
네.
로날드 주두, 아노드 고티에, 윌리엄 데코딩, 그리고 조세 코넬이라는 사람과 연애를 했는데
네.
조세 코넬이라는 사람과는 10년간 동거를 했대요. 근데 성관계는 전혀 없는 플라토닉한 사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하지 않나요?
굉장한데?
10년.
10년 동안.
10년 동안이나?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작가 중에, 여류 작가 중에 버지니아 울프 있잖아요.
아, 네.
그분도 남편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딱 약속을 했대요. 남편이 청혼을 딱 하니까 당신과는 성관계 하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결혼했어요.
네.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 사람은 살았고 버지니아 울프가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살았죠. 굉장하지 않나요? 예술가들이 역시 남다른 것 같아.
굉장한데?
왜? 어째서?
약간 버지니아 울프가 근데 좀 성폭행을 당했었나?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미지는 되게 깨끗하고 청초한 그런 이미지.
그런가? 저한테는 버지니아 울프는 되게 진취적인 여성의 느낌이 저는 강했었거든요.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한다.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작가였었고.
페미니스트였죠.
예, 올랜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네.
그 영화를 보면은 그게 책으로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점점점 여성성으로 바뀌면서 그 이야기가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약간 초현실적이기도 한데
네.
예, 그런 영화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소설도 보고 영화도 보면은 이 작가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네요.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쿠사마는 30년간 이제 뉴욕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성이 쌓였어요. 그래서 뭐 한 번은 모마에서도 전시를 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두고 쿠사마가 어머니에게 그걸 얘기했대요. 내 그림이 모마에 전시됐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차를 타고 와서는 그림들을 전부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
부모님은 끝까지 쿠사마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랬을 수도 있고 보통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식이 하는 거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면은 다시 지지해주는 쪽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사마 어머니는 끝까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친 아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나요?
근데 약간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가혹하게 굴었는데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네. 웬만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올 거면 모자를 쓰고 뒷문으로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잔인하다.
가혹하죠.
잔인하다.
쿠사마가 보통 언론의 모습을 비칠 때 자기 모습을 이렇게 막 꾸미고 나오잖아요. 쿠사마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자기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그게 부모님한테 애초에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란 게 성격 형성이나 가치관에 이런 게 어린 시절에서부터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런 쿠사마에도 불우한 그렇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소장님이 뭐 다견 방송에서 그 연쇄살인범이 생겨난 이유가 약간 자기 부모님의 비균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거가 자기의 전부가 되어서 약간 성장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르지 못한 인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쿠사마도 그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화된 방향으로 그거를 분출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방향으로 분출을 했으니까.
예전의 작품들을 보면은 원색에 굉장히 화려한 작품들도 많지만 무채색 여성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어둡고 우울하고 굉장히 그런 그림들도 많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쿠사마 야요이가 하는 작품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물이 있고 사물을 남성의 성기 모형이 다 뒤덮고 있는 되게 징그러운 작품이 있어요.
약간 그 보트 같은
보트에 모양의. 막 남자의 성기가 다 달려있는데 그게 너무 징그러운 모양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쿠사마가 이렇게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식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강한 억압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뉴욕에서 사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분출할 수 있는 장소에 자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품으로 분출한 것이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거는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건데.
네네.
행복한 나의 가족인가? 무슨 그런 일본 소설책이 있어요. 제목이 네네. 정확하게 하지 않은데 어떤 다섯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주인공들이 우린 이렇게 행복하다 약간 그런 내용을 담은
다섯 개 이야기.
다섯 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레이브 후르츠 괴물이라는 그 괴물이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그 그레이브 후르츠 괴물이 저는 포도 모양의 이런 괴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네요. 말로만 들어보면.
네. 근데 나중에 그 다른 사람이 해설을 해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포도 알갱이가 포도 알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네. 괴물이.
네.
그럼 주인공은 여자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레이프 후르츠 괴물과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상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약간 일본 특유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특히나 여성들을 약간 폭력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 무라카미 다카시도 보면은 작품 속에서 여성 그렇게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남성들은 분명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일본 예술이나 소설 속에도서도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렇네요.
네, 그래서 쿠사마 야요이가 네. 그런 예술로서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키는데 그 다음에는 또 아래 사진을 보면은 네네. 어떤 커다란 공을 들고 다른 여성분과 악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네, 저희가 블로그 네 번째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쿠사마 야요이가 기모노를 입고 볼들이 가득한 장소 중간에 서서 외국인 여성과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1966년 제33회 비엔날레에 쿠사마 야요이가 참여한 모습인데요. 제목이 자아 도취의 정원이었다고 해요.
뭔가 공들이 가득 깔려있는 게 정원 같긴 한데 자아 도취는 무슨 뜻일까요?
쿠사마 야요이는 이 퍼포먼스 작품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했는데요. 쿠사마 본인의 사인이 적힌 거울 공을 2달러에 파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피켓이 있었는데 당신의 나르시즘을 팝니다. 이런 피켓이 같이 있었다고 하고 이 작품이 정식으로 초대된 건 아니었고 쿠사마 야요이가 그냥 자발적으로 광장에 가서 그냥 볼들을 깔아놓고 사람들한테 이 볼을 하나씩 팔기 시작한 거예요.
노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불법 노점.
예술가니까. 예술이니까.
그래서 비엔날레 측에 의해 중단되었었고 쿠사마는 이 작품을 자신의 작품을 상품화한 최초의 아티스트가 되었는데요. 이 점에서는 앤디 월과 흡사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전에는 예술 작품을 판매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
예술 작품은 물론 팔고 사긴 하지만 그 퍼포먼스 자체가 되는 건 경우는 없었죠.
거울공이잖아요. 이거는 작가가 직접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든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냥 자기의 사인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파는 거니까 좀 다른 시도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팝아트 같기도 하고 사인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다는.
그거 생각은 샘이 생각나네요.
초청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비엔날레에 참여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낸시랭과도 비슷하긴 하죠. 낸시랭도 초대받지 못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비키니를 입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쿠사마 야요이는 그 이듬해 정식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가 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르시즘의 정원이라는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뉴욕에서 쿠사마 야요이는 3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건강이 매우 쇠약해져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한동안 작품 활동을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묻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시 일본 분위기상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트 딜러가 돼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1977년에 정신 이상이 또 도달해서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걸 우리 입장에서는 작품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쿠사마 야요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가 본인은 그 환경을 더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였다고 해요. 그 정신병원에서의 삶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잠깐 읽어드리자면 내가 정신병원에서 사는 것은 내가 아프기 때문이다. 혼자 있기 힘들다. 난 사람들 사이에서 더 편하게 느껴진다. 병원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없을 것이다. 난 환각 증세가 있다. 주변에서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이랑 그쵸. 같이 있으려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네요. 스스로.
다른 사람 같으면 병원에서 벗어나려 할 텐데. 오히려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이런 게 느껴지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는 되게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부모님 자체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예술가들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술가도 그렇죠. 연예인과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일본으로 돌아온 건 그때가 정신병원을 간 거는 일본으로 돌아왔었을 때였죠.
돌아온 이후.
돌아와서도 가족들하고는 연락이 연결이나 이런 연결고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가족들 부모님 말고도 형제들 자체도 쿠사마 야요이를 창피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연락을 하고 살았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트 딜러로 한동안 활동을 하면서 쿠사마 야요이는 뭐 소설책을 내면서 작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때 쓴 작품들은 상을 큰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고 이후 뭐 루이비통이나 랑콤 등의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에 다시 주인공이 돼서 콜라보레이션 작품으로 활발한 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쿠사마 야요이가 다시 언론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한 십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동안은 굉장히 잠잠하게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1990년대 말에는 심지어 일본 영화인 도쿄 데카당스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네. 이때 역할이 뭐였냐면 네. 점술사. 어울리죠?
엄청 어울리는데.
점술사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신주쿠 근처의 작업실에서 85세 아주 고령화된 나이로 작품 활동을 끊임없이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자기의 고통을 좋은 방향으로 잘 승화시킨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전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쿠사마 야요이를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긴 했는데 그냥 아, 이 사람이 정신 찰랑 증세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뭐 팝아트에 대해서 영향을 줬던 작가였고 좀 더 많이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이번에 진희님 소개로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연민? 그런 게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여자 작가로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큰 한을 품고 살아가나
더 힘들 거예요. 보통의 삶보다. 네.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생각해보면은 어떤 장소나 사물을 도트가 다 이렇게 뒤덮여 있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쿠사마가 작품을 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소멸인데 그 도트들이 세상을 다 덮어가면서 자기의 한편으로는 자기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트를 찍음으로써 이 사람이 옛날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점을 찍는 행위가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인 거예요. 자기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번 주 전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코너는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 코너인데요. 네. 네. 코넬님이 준비해주셨죠?
네. 제가 지난해 때 예고를 드렸듯이 오늘은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예술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전에 편에서 스포일러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는 또 막 반전이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굳이 다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아는 만큼 또 재밌는 영화라서 뭐 저희 먼저 방송 들으시고 뭐 보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일단은 블로그에다가 미드나잇 인 파리 예고편을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우리가 예고편을 봤는데요. 예고편에서는 예술가들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영화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은 미드나잇 인 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개봉을 했고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소설가 길이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약혼녀인 이네즈와 파리로 여행을 오게 돼요. 예, 파리의 낭만을 즐기려는 길과는 달리 약혼녀 이네즈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파리의 화려한 만을 쫓는 그런 낭만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어요. 그런 이네즈에게 실망한 길은 홀로 밤거리를 거닐게 되는데요. 걷는 중에 자정 12시에 옛날 푸조 스타일의 자동차를 보게 되고 이 차에 올라타게 되고 1920년대 파리로 가게 됩니다.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차를 타고 시간여행을 하고 그 시대의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해서 뭔가 남자와 여자가 파리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뭐 로맨스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네. 네. 그 실제 그 예술가들과 그 작품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되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되게 진짜 꿈 같은 일이지 않나요?
그쵸,
정말?
과거로 돌아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이 영화에서는 진짜 수많은 그 시대의 작가들이 나와요. 인터넷에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뭐 글쓰는 작가, 화가, 음악가, 댄서, 투우사까지.
오, 투우사.
투우사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예술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시대의 수많은 예술가들을 만나고 매일 밤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아드리아나라는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서는 예술가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설명해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고요. 주요 뭐 작가나 뭐 화가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1부, 2부에 나눠서 오늘은 줄거리에 따라 앞부분에 나오는 예술가들을 설명해드릴 거고 다음에서는 그 뒤에 작가들을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워낙 많은 작가들이 네. 나와서 이번 한 번에
다
소개해드리기는
힘들고 네. 그리고 예술가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뭐 네. 주인공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빠질 것 같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영화의 시작은 모네가 그렸던 수련이라는 작품이 배경이 되는 곳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앞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 지베르니 정원이라는 곳인데요. 모네는 1883년에 지르벤이라는 곳에 가서 아름다운 정원을 키우는데요. 정원을 사랑했던 모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원을 자랑하면서 좋아했고 그리고 자주 정원을 그렸어요. 네.
후기 작품들을 보면은 네. 뭐 수련 연작이나 네. 그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되게 후기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그렸는데 노년에 파리 근교에 한 지방에 가서 작품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곳인 것 같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영화 중간에 보면은 그 예전에 진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해요. 주인공 길과 이네즈는 친구 캐롤과 그의 남편인 폴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로댕 미술관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로댕은 프랑스 유명 조각가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로댕은 20년 동안 함께한 로즈라는 여인 외에 제자 까미유와도 관계가 있었죠. 근데 까미유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되게 자주 쓰이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네 부인의 이름도 까미유였는데.
네, 그렇죠. 네, 까미유라는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리고 로즈를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로즈가 독감으로 죽기 2주 전에 로즈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로댕은 비롱이라는 사람이 살던 저택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자신의 미술관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프랑스 정부에다가 자기 작품을 전부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정부는 로댕이 죽고 난 후 약속대로 여기에다가 로댕 미술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친구 폴이 로댕이 로즈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미술관 가이드랑 언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까미유가 부인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죠. 폴이라는 사람이 약간 허세끼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재수 없는 성격이죠.
그렇죠. 전 그런 타입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 넷은 와인 파티가 끝나고 나서 길은 자기 친구들과 헤어지고 택시를 타지 않고 혼자 파리 거리를 거닐게 돼요. 그러다가 길은 정말 길을 잃어버리죠. 길을 잃어버린 순간에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자 옛날 푸조 모델 차가 길 앞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서 길에게 이 차를 타라고 손짓을 하죠. 차를 탈 길은 1920년대 프랑스 파리의 파티장으로 가게 됩니다.
1920년대 가장 파리가 핫했던 시기네요.
네, 그렇죠. 꿈 같은
시기죠.
시기죠.
가장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렇죠. 파티장에 도착을 하고 제일 처음 본 예술가가 콜포터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콜포터는 1920년대 파리에서 활동했던 뮤지컬 작곡가였는데요. 파리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담은 곡들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작곡가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콜포터가 Let's Do It, Let's Fall in Love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원래 이 노래는 뮤지컬 노래였다고 해요. 뮤지컬의 이름은 파리였고요. 우디 앨런이 왜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넣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파티장에서 제다와 스코피치 제럴드를 만납니다. 스코피치 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를 쓴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네네. 네. 작품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죠. 젤다는 누구인가요?
젤다는 스코피치 제럴드와 결혼한 여자였어요.
아.
제다와 스코피치 제럴드는 그때 당시에 공식 커플이었어요. 되게 핫한.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죠. 젤다는 엄청 부잣집 딸이었는데요.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둘은 연인 사이였는데 집안 차이로 한번 헤어졌었대요. 뭐 그때 스코피츠 제럴드가 되게 무명 시절인 시기가 있었고 약간 가난한 집안에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스콧이 1920년대에 낙원의 이쪽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유명해지자 젤다는 바로 스콧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스콧과 젤다는 상당하게 방탕한 생활을 즐겼는데요. 스콧은 술에 의존하다가 나중에 돼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가난해지게 됩니다. 젤다도 예술가였는데요. 젤다도 소설가였어요. 여러 편의 소설을 쓰지만은 스콧에 비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남편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듯한 네. 장면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젤다도 나중에 돼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요. 그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게 살짝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경쟁심.
경쟁심. 뭐 그 사람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겠지만은 같은 예술을 하면은 동경심과 열등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되게 마음 아픈 일일 것 같기도 하고. 길과 피치 제럴드 부부는 자리로 일켜서 해밍웨이를 또 만나게 됩니다.
해밍웨이.
네, 해밍웨이. 해밍웨이도 미국 출신의 유명 소설가예요. 무기와 자리 거라는 작품을 통해 전쟁의 무의미함을 알렸고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쟁 속에서의 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로 돌아가시자 그 이후에 해밍웨이도 죽음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후 1961년 본인도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네. 스코피치 제럴드와 해밍웨이가 둘이 되게 친했었대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무명 작가였을 때 피치 제럴드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글을 읽고 그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피치 제럴드를 찾아갔었다고 해요.
영화에서는 해밍웨이가 더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죠. 약간 분장을 그렇게 해서 약간 해밍웨이는 약간 야생적인 상남자 스타일이었고.
맞아. 거친 사람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죠. 피치 제럴드는 되게 실제로도 엄청 잘생겼고.
약간 곱상했어요.
곱상한 느낌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피치 제럴드는 해밍웨이의 글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고 그를 등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근데 해밍웨이는 자신이 존경하는 피치 제럴드가 젤다 때문에 술만 마시고 작품도 쓰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즐긴 거에 대해서 젤다를 상당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 생각나요 갑자기. 그거 예전에 이효리가 이상순이랑 사귈 때 맨날 제주도 놀러 가니까 그 팬이 이효리 트위터에 그렇게 쓴 거예요. 언니 제주도 놀러 가신 거예요? 언니 앨범 언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상순 트위터에는 야 너 또 제주도 갔냐? 팬의 심정이라.
네, 팬의 심정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긴 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가 작품도 안 쓰고 저렇게 인생이 망가져 가는데 뭐 그거는 같이 노는 거니까 뭐 이 사람들도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한 거겠지만 팬의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웠었겠죠.
저 아쉽죠.
둘 다 20세기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었지만은 문체와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해밍웨이는 상남자 스타일의 거친 야성미 넘치는 남자였고요.
아, 좋아.
나람님 스타일인가요?
아, 네. 전 상남자. 상남자 좋아요.
상남자 스타일이고요. 저는 피치 제럴드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피치 제럴드는 섬세한 문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곱상하기도 곱상하고 되게 사력 있고 배려심 많은 그런 따뜻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약간 그 젤다와의 네. 그런 약간 신분 차이가 네. 약간 위대한 개츠비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본인의 자전적인 네.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자 주인공이 되게 세속적인 여자였잖아요.
그렇죠.
아, 젤다도 피치 제럴드가 유명해지자마자 바로 결혼했으니까 약간 세속적인 느낌이 강한 여자였고 좀 처음 약간 철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긴 해요.
되게 아름답고 귀엽지만 철없는 여자 주인공이랑 굉장히 매치되는데 거기서도 제가 생각나는 대사가 여자는 적당히 멍청한 척 사는 게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거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이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죠. 그리고 뭐 해밍웨이는 뭐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고 단호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문예 창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글 작가를 꼽으라고 하면 헤밍웨이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매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봐서도. 둘 다 엄청 매력 있는 사람이었죠. 주인공 길이 헤밍웨이를 보고 엄청나게 팬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소설을 보여주고 싶다고 헤밍웨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헤밍웨이는 그를 스타인이라는 사람에게 데리고 갑니다. 네, 그곳에서 같이 피카소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림 하나를 들고 스타인과 피카소가 열띤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둘은 절친한 친구이자 서로의 글과 그림을 냉정하게 비판해주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예, 스타인과 피카소가 한 그림을 놓고 언쟁을 하는데요. 그 그림은 목욕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곳에서 길은 아드리아나라는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목욕하는 사람의 작품의 모델이 아드리아나라고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아드리아나는 허구의 인물이고요. 실제 작품 모델은 아니에요.
네. 아, 저는 피카소 그때 전시 소개를 해드릴 때 그 전에 이 작품을 봤기 때문에 그 피카소의 연인들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아드리아나라는 사람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상의 인물이요.
가상의 인물이죠. 뭐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뭐 브라크랑 그다음에 모딜리아니의 연인이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뭐 패션을 공부하는 여자로 나오는데요. 영화에서는 허구의 인물로 나옵니다.
약간 당시 예술가들의 뮤즈 같은 느낌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로 나왔었죠.
이 역할은 누가 맡았나요?
예전에 인셉션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이었는데요. 마리온 코티아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배우를 되게 자주 봤는데 약간 사이코적인 러브스토리의 영화가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분은 최근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1위에 랭크된 분이기도 하죠.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매력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출연진들을 보고 있는데 그 로댕 미술관에서 가이드를 했던 사람 역할로 카를라 브루니가 나왔네요.
그쵸, 대박이야.
카를라 브루니는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그쵸.
현재 프랑스 대통령 부인이요?
사르코지의 부인이에요. 굉장한 영화였네.
그치.
영부인이 나오다니.
캐스팅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달리가 나오는 부분은 에르디언 브로디라는 배우가 하는데요. 이 배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달리의 코스염을 그대로.
네. 엄청 잘 어울려요, 되게.
그러게요. 잘생겼네요.
그쵸. 다시 영화 내용으로 돌아가서 목욕하는 사람은 실제 모델은 아드리아나가 아니었고 이 그림을 두고 뭐 피카소가 뭐 스타인은 피카소를 보고 음탕함이 깔려있다면서 예,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피카소는 뭐 전에 지니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타인의 플랫네임은 거트루드 스타인입니다. 이 사람은 미술 수집가이기도 했는데요. 레오 스타인이라는 오빠가 있어요. 레오 스타인과 거트루트 스타인은 파리의 만국 발람회를 보고 파리와 유럽 미술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하던 일을 그만두고 파리로 와서 몇 년 후에 자기의 후견인 케이블카 회사의 관리로 있던 장남 마이클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다시 파리 생활에 합류를 하면서 스타인 남매 예술품 수집은 집안 일이 되어버리죠. 이 사람들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주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수집을 했습니다. 세잔, 루누아르 같은 후기 인상파 작가들과 마티스, 피카소 등 모더니즘의 시작이 된 작가들까지 모두 이 사람들의 후원을 해줬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영국의 사치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그 YBA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주고 후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되게 안목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시대의 예술가들도 중요하지만 후원자들도 그 작품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피카소를 발굴한 것도 거트루트의 오빠인 레오였습니다. 그 영화 뒤에 가면은 레오와 마티스도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서 스타인과 마티스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티스는 프랑스 북부 출신의 야수파 화가이고요. 피카소와 함께 이 당시의 최고로 화가로 불렸습니다. 1904년 야수파 운동을 접하고 온 세계 대담한 색을 통해서 강렬한 개성을 표현했는데요. 1923년부터는 마티스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단단하게 하고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현재의 마티스의 작품들은 최고의 작품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중간에 댕강 잘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시겠지만은 워낙 내용이 방대한 부분이 있고 영화 중간중간에 뭐 그때 시대에 유명했던 장소 뭐 술집이나 바 예술가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들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고요. 잠깐 언급이 되는 예술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보면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 다음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네. 많이 되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예술가 이불 덮어주기였죠?
네, 제가 단체로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엄청 크네요.
네, 네. 엄청 큽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트위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블로그 그림 링크를 함께 올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